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눕시다. 악수하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악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더 악수합시다.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오늘 수지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 않고 23.5도 기울어져서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이게 23.5도 기울지 아니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저절로 폭발하고 폭발하고 계속 폭발하더니 어느 날 이렇게 탁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미친 사람입니다. 제가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계를 풀어요. 시침, 분침, 초침 다 풀고 밥 주는 것도 풀고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랑 밖에서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속도를 빨리 돌립니다. 이걸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시계가 저저저저 맞춰지더니 시계로 툭 튀어나왔다.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믿는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이 시계는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요 꼴라니 별거 안 되는 요 시계도 누군가가 만들어야 이렇게 시계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우주가, 이 놀라운 지구가 폭발하고 폭발하더니 어느 날 지구가 되었다. 믿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누군가가 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누군가가 이 지구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 같으면 지금 천년 만년쯤 돌았으면 지금쯤 돌다가 쉬고 또 돌다가 안 돌다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루에 한 바퀴씩 정확하게 돌고 있으며 1년이면 365일에 한 번 태양을 한 바퀴 정확하게 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나오는 데가 있어요. 똑같아요. 사람, 동물, 저 심지어 물고기도 똑같아요.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나오는 데가 있고 똑같아요. 이거 뭘 얘기합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주를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그분이 지금 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누가 세상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맹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박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분은 마지막 날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캄캄한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몰아치자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바다 위로 한 사람이 나타났죠. 제자들이 놀라면서 유령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분이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파도와 풍랑이 칩니다. 제자들이 배 안에서 어쩔 줄 몰랍니다. 이 사람들은 배를 노젓는 학과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사람들인데 아무리 노를 쳐도 파도가 너무 세게 쳐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탁 일어나시더니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갑자기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루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용서하라면서요. 예수님, 뭐 사랑하라면서요. 좋아요. 제가 한 번쯤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또 용서하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하라. 490번, 즉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동전을 바꾸고 이 성전을 완전히 그냥 장사치 모임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이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도 못하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나의 집이라고 자신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혈을 계속하는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하혈을 계속하는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평안하게 가라. 누가? 하혈하는 그 여인에게 내 병이 나았다. 평안하게 가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들 저쪽에 가면 당나귀가 있을 것이다.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그 당나귀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장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장인은 마음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막 하는 거죠. 천지는 없어지거나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장인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뭐 이런 말 거짓말장인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가능성,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들은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을 정신병자들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가능성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그분이 거짓말장이다. 만약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인간인데 천지는 없으시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분은 정녕 사기꾼일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엄청난 사기꾼은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거짓말장인은 없을 것입니다. 저 수많은 교회, 저 수많은 교인들, 그 사람들을 농락하는 사기꾼인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은 5년 안에 다 탄로가 납니다. 거짓말은 길어봤자 10년입니다. 거짓말은 100년 안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50 비리, 60 비리 다 드러나는 거죠. 대통령의 비리 몇 년 안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지금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그분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누가 거짓을 위하여 자기 순교를 하겠습니까? 저는 매년 여름이 되면 중국을 갑니다. 중국, 저는 중국에 가 있는 사람 무조건 다 존경합니다. 왜요? 그곳에서 사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곳은 화장실이 정말 유명합니다. 그곳에서 내 친구와 산다니 참 마음이 아프죠. 한 번은 제가 북경에서 내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신대원 때 같이 3년 동안 기숙사 생활했던 친구입니다. 강 목사입니다. 10원짜리 여관에 가서 같이 밤을 잡니다. 불을 껐습니다. 제가 얘기하죠. 어이 강 형제, 언제 한국 올 거니? 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강 형제 자? 왜 대답이 없어? 언제 한국 돌아올 거야? 침묵을 깨고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목사, 나 이 중국에서 뼈를 묻을 거네. 제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 뼈를 묻는다. 나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할 거예요. 잘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런데 그 험한 땅, 그 목사님의 아들이, 첫째가 있는데 우리 집 아들과 똑같은 나이를 가진 아이인데 그 녀석이 하도 밤에 자다가 급속으로 이사를 많이 해가지고 야뇨증에 걸려서 자가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런데도 그 땅에서 뼈를 묻는다고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의 거짓말을 위하여 자기의 전 미래를 던지겠습니까? 예수의 거짓말을 위하여 자기 자식이 그렇게 이상하게 되어도 계속 그 땅에 머문단 말입니까? 어느 부모가 거짓말을 위하여 자기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곳에 그 친구는 계속 남아있어야 하죠? 예수님의 얘기가 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했습니다. 거짓말장이 얘기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서 야, 나 오늘 죽는다. 그러나 걱정 마라. 내일이면 살아난다. 거짓말장이는 무슨 말을 못해요. 예수님은 죽는다고 예언하셨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만든 종교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불교 무덤이 있죠. 그분은 길을 가다가 객사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무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죽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마음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짓말장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야, 고기가 없느냐? 네가 어부지? 네가 어릴 적부터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고기가 없구나. 내 말을 듣고 오른쪽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거짓말장이가 어떻게 고기가 있는 것을 알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윌리엄 레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끼친 도덕적인 영향은 전 인류의 도덕가와 철학자들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큰 것이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 거짓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의 가능성. 그분이 한 말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말 생각해보면 어쩌면 정신병자일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정신병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형제도요 친척도 하루 이틀 오는 게 좋지 계속 와서 빈대부터 보세요. 제발 떠났으면 좋겠다. 자식도 한두 번이지 계속 아버지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면 난 넌 안 봤으면 좋겠다. 넌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돈 있는 사람 오라 아니라 이쁘게 생긴 사람 오라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신이거나 정신병자입니다. 그분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자가 어찌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정신병자에게 어찌 건강한 젊은 사람 40대 30대가 12명이나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그 사람에게 인생을 바치겠습니까? 정신병자가 어떻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겠습니까? 정신병자가 어떻게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겠습니까? 성경이 아닌 일반 유대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빌라도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당시 유대 땅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놓고 예수 앞에서 자기가 압도되어가지고 그분 앞에 말도 못하고 자기의 발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정신병자라면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사람이 그 갈릴리 촌의 30대 총각 앞에서 그렇게 덜덜덜덜 떨었을까요? 정신병자가 어찌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요한에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병자의 얘기가 어떻게 계속 그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정신병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정신병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사기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살아있기 바랍니다. 한 번은요 저희 집에 아이가 세 명인데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이 둘째가 태어날 때부터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어요.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이가 좀 조막디만한데 간이 엄청 커요. 간때에 부었다 그러더군요. 간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의사가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피 두 대롱을 뽑는 거예요. 아, 요만한 놈을 일주일에 두 번씩 피를 뽑아요. 그리고 계속 일주일마다 피를 뽑으니까 이 아이가 그냥 눕히면 기절을 하는 겁니다. 눕지도 못해요. 그리고 손에서 피를 뽑지를 못하고 다리에서도 뽑고 나중에는 온몸에 다 피를 뽑아야 되는데 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더군요. 아니 요만한 놈을 매주마다 피를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아내와 저는 이제 병원에 그만 데려가자. 그리고 이 아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간에 대고 우리가 봐도 간이 커요. 여기가 뿔룩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의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옛날에는 기도해도 가만히 있던 이 아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보니까 손을 대었던 그 간 이 부분이 새빨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는데 도와주었던 그 닥터가 저희 교회의 의사였습니다. 그분에게 치유를 받으면서 우리가 미국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약을 한 박스, 라면 박스 한 박스를 줬어요. 이걸 가지고 와서 그 아이를 계속 먹이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걸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을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닥터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묻더군요. 그 약을 계속 먹였습니까? 한 번도 안 먹였습니다. 목사님 큰일 납니다. 빨리 애인 데려오십시오. 데려왔습니다. 또 피를 뽑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놀랍습니다. 그 아이의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전부이십니다. 저는요, 이왕 생활 떠날 때 돈이 없죠. 2천만 원을 가지고 미국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거 한 2천만 원 가지면 몇 년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IMF 터졌는데 1900원, 1달러에 1900원 할 텐데 가서 차를 한 대 샀더니 천만 원이 없어지더군요. 그리고 또 학비를 내고 한 2, 3개월을 사니까 그 돈이 다 떨어지더군요. 저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 교수님이 숙제를 내줬는지 안 내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영어 공부를 오래 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 머리를 깎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머리 깎는데 10불, 20불 주는데 어떻게 깎습니까? 그래서 바리깡을 줘서 여보 당신이 깎으라. 그래서 아내가 제 머리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처음 머리 깎는데 아내가 제 머리를 도로로로 깎더니 다 깎았다. 뭐 그렇게 빨리 깎냐? 다 깎았대요. 그래서 제가 테레비 앞, 아니 거울 앞에 탁 섰습니다. 거울을 보고 으아! 소방차! 여러분 소방차 모르죠? 그 옛날 가수들 중에 소방차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 왜 장미 뭐 이런 노래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머리가 이렇게 밑만 동그랗게 해놓은 모자 덮어 씌워놓은 것 같은 그런 머리였어요. 아, 내 머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랬던지. 그리고 제가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저희 친구들이 김 목사님 그런 머리를 하고 어떻게 학교 올 용기가 있냐고 그러. 우리 둘째 딸이 한참 말을 배울 세 살이었는데 이게 뭐니 코, 이게 뭐니 눈, 이게 뭐니 모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유학 생활하면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영어가 들리지 않는 바보 멍텅구리였습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저에게 설교하러 오라 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4시간 떨어진 곳에 가는데 차 도로를 몰라가지고 중간에 헤매다가 아 이래 하다가는 저녁 설교 시간 늦겠다 좀 속도를 내서 제 앞에 차 세대를 쫙 추월해서 딱 갔는데 삐까삐까 아저씨 나타나서 나보고 감옥에 가야 된다고 그러더군. 저는 사회적으로 범죄자요. 학교 가면 완전히 밥은 멍텅구리요. 집에 가면 가난뱅이요. 내가 한국에서 잘 나갔는데 아 지금 이 미국에 와서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깊은 동굴 속에 갇힌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학 간 지 두세 달 만에 저는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쓴 사람은 다 광야의 길을 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은 저에게 거대한 빛으로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빛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3년 동안 하나님의 순간순간 도우심으로 3년을 무사하게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목사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묻는다면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시 나의 주님. 예수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삶이 변화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대학 교수인데 자기 분이 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화가 났어요. 이 여자가 교회에 미쳤지.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 오면 밥상도 던지고 화를 뻐럭뻐럭 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좀 안 좋아요. 너무 쉽게 피곤해지고. 그래서 이분이 대학 교수인데 자기 친구가 의사여서 친구에 찾아갔습니다. 친구가 정밀검사를 쫙 하더니 여보게 자네는 간암일세. 6개월을 못 삽니다. 6개월도 못 산다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친구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나보고 6개월도 못 산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을 당신이 결정하세요. 그러면서 집 문서와 카드와 모든 서류를 자기 아내에게 다 줬습니다. 아내가 그걸 받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내 남편이 죽는구나. 내 남편이 죽어. 이 여인은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보따리를 받은 부인이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여보,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그러자, 아, 이 남편이, 기도는 무슨 기도? 내가 지금 간이 안 좋은데 어디 요양원에 가서 편하게 쉬면 몰라도 기도를 하러 안 간다. 그러자 이 부인이 갑자기 눈을 부시면서 당신이 내보고 우리 집에 가장이 되라고 했죠. 내 말 들으세요. 그러더니 보따리를 싸기 시작합니다. 짐을 싸요. 여보 안 되겠다. 당신 금식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더 놀라면서 아 여보 간암은 잘 먹어야 된대.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당신 나에게 모든 걸 맡긴다 했죠? 내 말 들으세요. 아 그러면서 부인이 딱 달라져가지고 그냥 보따리를 사더니 남편을 끌고 기도원에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금식기도원에 갔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자 모두 기도합시다 하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아, 눈물 콧물 기도랍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미친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 부인 옆에서 쭉 살려주세요 하는데 부인을 콕콕 찌르면서 여보 여기 있는 사람 다 미쳤다. 집에 가자. 그러니까 갑자기 부인이 화를 부릉 내면서 미치기는 당신이 미쳤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아직 죽을 사람도 아닌데 살려달라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당신은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고 부르짖어야지. 당신이 미쳤어요. 그 말 들으니까 자기가 정말 미친 것 같더래요. 그래서 주여 살려주세요. 근데 기도가 안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설교를 하시느냐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증하는 심지를 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바로 저 말씀이야. 그 순간부터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내가 죄를 범하였나요? 나 죄인입니다. 나 용서해주세요. 간절히 3일 금식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식욕이 생겼어요. 밥맛이 나요. 밥을 먹었어요. 신이 났어요. 사는 게 즐거워졌어요. 갑자기. 이상하다. 내 몸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아. 그래도 병원에 가면 혹시 또 간암이요 이 말을 할까? 안 갔답니다. 그리고 10년째 아무 이상 없이 살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병만 치유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온 우주를 움직이시며 우리 마음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온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윤한기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세상에 뭐 다 좋지만 버리고 이제 예수를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 그러죠. 여러분 누가 주는 돈을 던지겠습니까? 누가 갖다 주는 인기를 버리겠습니까? 예수는 돈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인기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젊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관계없습니다. 학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변하였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깊은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빛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포로로 살다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글 하나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바이올린입니다. 저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아주 오랫동안 창고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었는데 저를 만지시면서 얼룩지고 상처난 저를 닦아주시고 흐트러진 저를 조율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연주자였기 때문에 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분은 아주 열정적으로 저를 연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분 손에 맡겨지기만 했죠.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그분이 저를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직 그분으로 인해 변화된 저의 삶, 이제는 제 안에 진정한 소망과 존귀함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를 친구라 부르시며 지금도 연주를 멈추지 않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삶도 연주하길 원하십니다. 아무 가치도 없던 저를 들어 조율하시고 아름답게 연주하시는 그분께 저의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에게 잡히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 어른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분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